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세계를 뒤바꿀 혁신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 네. 아무래도 좀 천재적인 해커가 뭐 허름한 차고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코드를 짠다거나 그런 거 많이 떠올리시죠?
맞아요.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가 막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무대 위에서 짠 하고 신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장면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뭔가 뛰어난 개인 아니면 자유로운 시장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혁신의 공식이기도 하죠. 무수한 실패를 막 용인해주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파괴적인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요.
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혁신의 시작점이 어느 천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아주 무미건조한 9장짜리 정부 공문서였다면 어떨까요?
9장짜리 문서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 시간에 깊이 파고들 핵심 자료가 바로 이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스는 중국 로봇산업 2026 양산과 실전의 시대라는 문헌이고요. 그중에서도 제4부 중국의 국가 자본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다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단 9장짜리 정부 문건 하나가 수십조 원의 자본을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고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가? 오늘 이걸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이게 그냥 무슨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 이런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막강한 공권력 그리고 시장을 왜곡할 정도로 거대한 자본, 거기에 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구 구조 붕괴라는 공포가 막 하나로 얽혀 있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스릴러입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9장짜리 문서가 등장할 순간으로 한번 가보죠.
네, 시간을 2023년 11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줄여서 이제 공신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공신부 홈페이지에 인간형 로봇 혁신 발전 지도의견이라는 문서가 딱 올라옵니다.
지도 의견이요. 분량이 어느 정도였죠?
분량이 고작 9장이었어요.
와, 9장이요. 일반적인 뭐 대학생 리포트 한 편도 안 되는 짧은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산업정책에서 이 지도의견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무게감이 다른가요?
네, 이 문서에서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의 뒤를 잇는 이른바 파괴적 혁신 제품으로 공식 지목을 해버린 겁니다.
파괴적 혁신 제품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이게 우리의 다음 패권 무기다. 앞으로 모든 돈과 자원은 이쪽으로 모인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해도 막 기업들이 당장 로봇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건 안에 무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문서가 가진 진짜 무서운 파괴력이 바로 그 구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이게 단순히 뭐 로봇을 잘 만들어 보자, 화이팅! 이런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미래 로봇의 기술적인 틀을 아예 세 파트로 쪼개서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대뇌, 소뇌, 지체라는 3단 구조인데요.
대뇌, 소뇌, 지체요? 뭔가 사람 몸 같은데요?
네. 시각과 청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뇌라고 불렀고요. 복잡한 지형이나 뭐 외부 충격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통제하는 운동 알고리즘, 이걸 손해로 정의했습니다.
아하, 그럼 지체는 몸통인가요?
네. 뼈대나 모터,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손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지체로 정의를 한 거죠.
와,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이건 마치 정부가 미래 로봇의 해부학 지도를 아예 쫙 그려주고, 야, 이대로 만들면 우리가 돈을 줄게.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생물학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개념을 쪼갠 걸까요? 그냥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국가 주도의 그 거대한 산업을 일으키려면 가장 먼저 공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공통의 언어요?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 뭐 선전 같은 거대 지방 정부들이 로봇 기업한테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줄때 혹은 벤처 캐피털이 투자할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명확한 채점표를 쥐어준 겁니다.
아, 채점표요?
네. 당신네 회사는 대내 모델이 우수한가 아니면 지체 설계 능력이 뛰어난가 이렇게 기준을 통일해버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술 인력이나 자본이 헤매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결집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대박이네요. 단순히 만들라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타내기 위한 평가 사전을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게 비준을 명확히 하고 나서 2025년까지 제조 현장에서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못 박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미국이나 유럽 주요 연구소들, 뭐 심지어 정책 이반자들조차도 이 문건 보고 막 코웃음을 쳤었거든요. 당시 서구권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서구권의 시각에서는 진짜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USMCC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이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중국의 이 양산 목표를 그냥 선전용 수사 정도로 깎아내렸어요.
아, 그냥 허풍 떠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걷는 프로토타입 하나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품질의 로봇 수천 대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모델3 양산할 때 그 생산 지역을 겪었다고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매트리스 깔고 공장에서 잤다고 했죠.
네. 제조업에서 양산의 벽은 정말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으로 넘어온 지금 시점에서 현실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구권의 예상대로 그냥 단순한 허풍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현실은 서구권이 신중한 회의론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대략 1만 3천 대에서 1만 8천 대 사이로 집계가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무려 90%가 중국 본토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90%요? 전 세계 출하량의 90%가요?
네. 아지봇이라는 기업이 5,168대, 유니트리가 5,500대 이상을 출하했죠. 그리고 2020년 3월에 아지봇은 누적 1만 대 하선, 그러니까 공장 라인에서 1만 대째 로봇을 출고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와, 1만 대.
2023년 그 짧은 문서에 적혀있던 양산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불과 2년 반 만에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 숫자로 증명이 된 겁니다.
진짜 압도적이네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 10대 중에 9대가 중국산이다. 이건 막 소름이 돋는데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조립 라인을 쫙 구축하고 양산에 성공한 실제 비결, 그 동력이 뭡니까? 뭐 단순히 정부가 채점표 잘 만들어줬다고 공장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면서 구축해놓은 전기차 공급망이 있습니다.
아, 전기차요?
네, 전기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고성능 배터리나 정밀한 모터, 라이다 같은 시각 센서들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70에서 80% 이상 겹치거든요.
아하, 부품이 거의 똑같군요.
네,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단가 경쟁을 겪으면서 이미 극한으로 저렴해진 부품들을 그대로 로봇에 이식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정부의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시장에 엄청난 자본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 핵심은 거대한 자본의 진공청소기였군요. 중앙정부가 이게 패권 무기다라고 선언하니까 밑에서 돈이 미친 듯이 모인 거네요.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핵심 도시들이 각각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이른바 100억 위안 클럽이죠.
네네. 그게 순식간에 조성된 건데 지방정부들이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예산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까?
그건 중국이 아주 독특한 정치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관리들의 승진은 중앙정부가 하달한 경제 목표를 얼마나 초과 달성하느냐, 여기 달려있거든요.
아, 인사고과랑 직결되는군요.
맞습니다. 공신부가 지도의견을 냈다는 건 이제 인사고과의 핵심 지표가 로봇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유망한 로봇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 걸 수밖에 없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몰려들겠네요.
민간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로봇 분야에 쏟아진 융자 금액만 무려 162건, 400억 위안을 훌쩍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6천억 원이죠.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들은 물론이고 국유자본까지 공신부의 보증 한 줄을 믿고 선도 기업들의 수천억 원씩 베팅을 한 겁니다.
와, 국가가 보증한 실패할 수 없는 테마라는 믿음이 만든 쏠림 현상이네요. 자,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좀 날카롭게 푸시백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국가가 위에서 목적지를 정해주고 막 헬리콥터로 돈을 쏟아붓는 방식,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묻지마 투자 사통 아닌가요? 이게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이 아니라 그냥 정책 자금, 보조금 타내려고 껍데기만 그럴싸한 기업들이 막 난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과거에 중국 전기차 초기 시장 때나 태양광 때도 심각한 거품이 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네, 그 지점을 짚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면요. 이 문헌 자체도 숨기지 않고 지적하는 중국 산업정책의 그림자가 바로 그겁니다. 톱다운 방식의 부작용이 이미 로봇 시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죠?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보조금 사냥꾼들의 등장입니다. 지방정부들이 막 경쟁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본사 옮기면 연구개발비 50% 대주고 공장 부지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유치전을 벌이거든요.
돈을 막 뿌리니까요.
네, 그러자 자체적인 코어 기술은 아예 없으면서 그냥 대학 연구실에 있는 오픈소스 코드 베껴다가 겉모양만 살짝 바꾼 시제품 만들어서 보조금만 빼먹는 좀비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야, 진짜 보조금 사냥꾼이네요. 게다가 중국 내수시장 특유의 그 극단적인 저가 경쟁? 우리가 흔히 내권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시작됐겠네요.
맞습니다. 그 내권 현상이 결국 혁신을 갉아먹고 있죠. 기업들이 복잡한 환경에서 대뇌와 손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돈을 써야 되는데 당장 경쟁사보다 1,000원이라도 싸게 팔려고 출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들고요.
네, 그래서 뼈대나 관절을 싸게 찍어내는 기술은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총작 그 로봇을 똑똑하게 움직이는 핵심 지능은 아직 미국 최상위 기업들에 못 미친다는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보조금 사냥꾼 넘쳐나지, 거품 끼지, 출혈 경쟁으로 낭비가 심하지, 이런데도 왜 중국 정부는 2027년 뭐 규범적 발전 단계 이걸 넘어서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아예 이 산업을 국가 최우선순위로 격상시켜버렸잖아요.
네, 아예 못을 박았죠.
문제가 이렇게 많은 밴인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오히려 엑셀을 밟는 걸까요?
그 역설을 이해하시려면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산 낭비나 거품 같은 건 그냥 사소한 문제로 보일 만큼 거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공포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데이터로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21.1%를 돌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을 지탱하던 그 값싼 노동력이 매년 수백만 명씩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인구 붕괴.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지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에 세워둘 물리적인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력 부족 문제는 기존에 쓰던 산업용 로봇팔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요?
기존의 고정된 로봇팔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 규격화된 단순 조립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돌봐야 할 요양 서비스나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복잡한 비정형 조립을 하는 건 로봇팔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람의 형태를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며 사람의 손길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노동자만이 유일한 대안인 거죠.
아하!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구현지능 로봇만이 사라지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가 신질 생산력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결국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서 로봇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서구권이나 우리는 보통 AI나 로봇 기사가 나오면 저 로봇이 내 일자리 다 뺏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기본소득 받아야 되나? 이런 규제나 복지 문제로 걱정을 하잖아요.
네, 보통 방어적인 접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게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위협이 아니라 흔들리는 공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찍어내야 하는 구명조끼인 거네요. AI를 위협이 아니라 생존 도구로 입은 셈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문헌이 보여주는 서구권과 중국의 극명한 시각차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건데요. 중국은 휴머노이드를 그냥 경제적 투입 요소로만 보는 거죠. 거품이 끼든 낭비가 되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수업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와, 시각차가 정말 뚜렷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야 한다고 해도 두뇌가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반도체와 AI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칩 수출 통제 같은 게 있죠.
네네,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할 수가 없는데 그 고성능 두뇌, 대모델을 어떻게 그 수많은 로봇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바로 그 대목에서 이 문서가 보여주는 가장 기발하고 무서운 우회 전략이 등장합니다. 반도체 제재로 하드웨어 실체의 한계가 오니까 아예 개별 로봇이 가져야 할 지능의 부담을 국가 단위의 거대한 인프라로 떠넘겨버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국가 인프라로 떠넘긴다고요?
네. 이른바 클라우드 로봇이라는 개념인데요.
아, 클라우드 로봇.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 혹시 로봇 몸통 안에는 비싸고 무거운 고성능 칩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개별 로봇의 대뇌를 가볍게 만드는 대신에 국가는 초거대뇌, 즉 클라우드 서버를 어딘가에 크게 지어두는 거죠.
와, 대박. 국가는 거대한 뇌 하나를 만들고 수백만 대의 로봇은 5G 통신망으로 그 뇌의 명령을 받는 거군요. 이거 일종의 거대한 군집지능, 하이브마인드 같은 거네요. 아니면 그 우리 온라인 게임할 때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캐릭터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정확히 들어맞아요. 다만 게임에서는 지연 시간, 즉 렉이 걸리면 캐릭터가 죽고 끝나지만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을 들고 있는 이족보행 로봇이 클라우드랑 통신하다가 아주 잠깐이라도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러져서 대형 사고가 나겠네요.
네. 그래서 발개위, 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 무려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조 원을 투입해서 1밀리초, 그러니까 0.001초의 초저지연 통신망과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1밀리초요?
네. 2028년까지 75% 커버리지를 목표로 하는 거대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 구축 계획이죠.
미쳤네요. 로봇이 서버랑 통신하는 속도가 거의 사람 신경 반응 속도라는 거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통신망이랑 서버를 다 쥐어주니까 부담이 없겠어요.
게다가 지방정부가 핀셋 지원까지 해줍니다. 선전시 같은 경우는 로봇 클라우드 비용을 대주는 훈여권이라는 걸 발행하고요. 상하이시는 데이터 구매용으로 어력권이라는 바우처를 뿌립니다.
와, 바우처까지 줘요?
네. 메릭스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이런 마중물로 투입될 돈이 무려 1조 위안에 달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걸 들으면서 저는 우리 현실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프라, 통신망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각자 AI 플랫폼 만들고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단 말이죠.
네, 아쉬운 부분이죠.
반면에 중국은 국가 주도로 그냥 돈을 쏟아붓는 이른바 스케일 플러딩, 물량 공세 전략을 펴고 있는 건데 이거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불과 2, 3년 전 단 9장짜리 문서 하나가 수백조 원의 인프라 투다와 수만 대의 로봇 양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이 무서운 톱다운 파괴력을 오늘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속도라는 거대한 힘과 낭비라는 치명적인 비용, 이 동전의 양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지식의 덩어리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비유했던 클라우드 로봇과 하이브 마인드의 개념을 떠올리시면서 제가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만약 중국이 계획대로 엄청나게 싸고 똑똑한 껍데기, 즉 로봇들을 전 세계에 막 수출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로봇의 진짜 뇌는 중국 국가가 소유한 베이징의 클라우드 서버에 존재하게 된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우리 립 거실에서 내 빨래를 개고 있는 로봇은 과연 누구의 통제와 룰을 따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짚어주는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